찬송가 397장 죄송합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261장 맞죠? 261장 찬양드리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들 맡기시는 주의 보호 성자 예수 귀하신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 있는 보다 더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네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눈 보다 더 흰눈 보다 더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처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은 보다 더 힘은 보다 더 주옵소서. 아멘. 새벽 우리가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약 요한복음 1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은 성경으로 신약 175면쯤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함께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사라 전도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싸움이란 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원치는 않지만 부득불 싸워가며 살 수밖에 없는 숙명적 존재가 인간이다 라는 건데요. 인간이 살면서 부득불 싸울 수밖에 없는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자연과 싸웁니다. 겨울이면 폭설과 또 한파와 싸워야 되고 또 여름이면 홍수와 태풍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가뭄과도 싸우고 수많은 자연재난과 싸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싸워야 하는 또 하나의 대상 다른 인간이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치열하게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인간은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예요. 자, 그리고 인간이 싸워야 하는 또 하나의 대상, 자기 자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늘 싸우게 됩니다. 죄, 정욕, 시기, 욕심, 시기, 질투, 이런 못된 마음과 우리 속에서 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싸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위한 싸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영국의 C.S. 루이스는 인류가 역사를 통해 경험한 모든 싸움의 본질은 영생을 위한 싸움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약한 천국 백성이지만 그러나 영생을 위한 이 싸움, 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싸움은 결국 영생을 위한 싸움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자연과의 싸움, 다른 인간과의 싸움, 또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 등등 수많은 싸움을 필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싸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싸움이 바로 누가 뭐래도 영생을 위한 싸움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싸움보다도 영생을 위한 싸움에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모든 싸움에서 100% 언제나 다 이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생을 위한 싸움에서는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 영생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고난을 통한 승리, 고난을 통한 승리.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앞뒤 정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은요. 요한복음 17장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예수님의 기도인 것을 감안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8장에서 잡히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주고받은 대화는 요한복음 16장이 마지막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제 그저께 특새 첫째 날 살펴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 예,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웠고 또 살펴보진 않았지만 도마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가시는 길 도대체 세상 어디쯤 됩니까? 이렇게 완전히 엉뚱한 말만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월요일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요한복음 13장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저기 굵게 되어 있는 저 구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월요일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는 곳이란 예수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베드로가 따라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안 되는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 바쁜 베드로지만 그러나 나중에 어떤 때가 되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여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영광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오면 고난의 길 그 끝에는 영광된 승리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영생을 위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통한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한 승리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심령에 확실하게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법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한 승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통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생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성령을 통한 승리인데요. 이것은요. 첫 번째 비결, 고난을 통한 승리와 별개의 내용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첫 번째 비결과 두 번째 비결이 하나의 세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생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한 승리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 중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 영광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이나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던 도마의 모습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통한 영광된 승리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통한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된다고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안 되는데 나중에는 가능한 근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저기 있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저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길을 감당할 만큼 믿음이 안 되지만 그래서 영광된 승리를 맛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고난의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영생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가 우리 병년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저희 모두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영생을 위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통한 승리,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한 승리를 심령에 확실하게 새기게 하시고 또한 저희 모두 성령을 통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위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영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